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보면 됩니까?
오늘 아침 미국 제약회사 연구실 한 곳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클라우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OpenAI가 고친 생명과학 전용 모델 덕분에 같은 분석을 31% 적은 비용으로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시각 삼성전자는 노트북 3대 분량의 메모리를 칩 한 장에 담은 새 부품 샘플을 고객사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는 광고에 나오는 친근한 얼굴이 사실은 컴퓨터가 그린 가짜 사람일 때 그 사실을 반드시 밝히라는 법이 다음 주에 시행됩니다. 오늘은 이 세 장면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변호사나 회사 실무자가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광고 회사라면 뉴욕에 송출하는 광고에 표시를 넣었는지 점검해야 하고, 회사 대표라면 회의가 끝난 뒤 누가 회의록을 정리할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팀이 유튜브에 올리는 광고에 AI로 만든 모델을 썼다면 다음 주부터는 그 광고 화면에 가상인물이라는 안내를 띄워야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슬라이드별로 보겠습니다.
토큰을 31% 적게 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토큰은 AI가 글을 읽고 쓸 때 세는 연산 단위입니다. 식당에서 음식값을 접시수로 세는 것과 비슷합니다. 접시를 31% 덜 쓰면 밥값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병원이나 연구소가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할 때 내던 클라우드 비용이 거의 3분의 1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점수도 보겠습니다. 의학화학 시험에서 27.5점, 범용 모델은 25.1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2점 남짓 차이라 다가 보입니다. 그런데 신약 후보 물질 수천 개를 걸러내는 일에서는 이 작은 차이가 수백 개의 판단을 바꿉니다. 약국에서 약을 고를 때 비슷해 보이는 약 두 개 중 하나만 효과가 있다면 그 작은 차이가 환자에게는 큰 차이인 것과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디를 봐야 합니까?
AI가 모든 일을 잘하는 만능 모델에서 한 분야만 깊게 파는 전용 모델로 갈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보면 됩니다. 그동안 미국 일부 기관만 쓸 수 있던 이 모델을 이번에 글로벌 적격기관으로 열었고, 암젠과 모더마 같은 제약사가 고객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업이 AI를 고를 때 가장 똑똑한 모델이 아니라 우리 일에 맞는 모델을 찾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비유하면 일반 챗봇으로 판례를 검색하던 단계에서 계약서 검토만 전문으로 하는 법률 전용 모델을 따로 쓰는 단계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4라는 이름부터 풀어주십시오.
HBM3E는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주고받는 메모리입니다. 뒤에 E는 4세대, E는 확장판이라는 뜻입니다. 좁은 골목에 차가 한 줄로 가는 게 보통 메모리라면 이 칩은 넓은 8차선 도로처럼 데이터를 한꺼번에 흘려보냅니다. AI 서버 안에 들어가서 그림이나 문장 같은 큰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번 제품은 용량 48GB, 전송 속도는 1초에 3.6TB입니다. 48GB가 얼마나 큰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노트북 메모리가 16GB입니다. 이 칩 한 장이 노트북 3대의 메모리를 합친 양을 AI 연산에만 쓰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소식이 중요합니까?
AI를 돌리려면 똑똑한 모델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모델을 빠르게 받쳐줄 메모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12층짜리 샘플을 업계에서 처음으로 고객사에 보냈고, 이전 세대보다 용량은 30%, 속도는 20% 넘게 키웠습니다. 발표 직후 삼성 주가는 하루 만에 6.5% 올랐습니다. 컴퓨텍스에서는 다음 세대인 OOC 제품까지 미리 보여줬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AI 서버를 새로 들이려는 기업이 부품 공급처를 고를 때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함께 삼성을 비교 대상에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합성 출연자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실제 누구인지 알아볼 수는 없지만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 디지털 인물입니다. 유튜브 광고에 나오는 웃는 얼굴의 모델이 사실은 컴퓨터가 그린 가짜 얼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뉴욕주가 만든 이 법은 광고주에게 그런 인물을 쓸 때 이 사람은 AI로 만든 가상인물이라고 눈에 잘 띄게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가 실제 모델을 쓰지 않고 AI 얼굴로 광고를 만들었다면 그 광고 화면에 안내 문구를 띄워야 합니다.
한국 회사도 신경 써야 합니까?
신경 써야 합니다. 한국에서 광고를 만드는 회사라도 그 광고가 뉴욕에 송출된다면 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 어기면 처음 한 번은 $1,000, 두 번째부터는 한 건당 $5,000, 우리 돈으로 약 700만 원이 붙습니다. 광고를 여러 번 내보내면 건마다 쌓입니다. 예외도 챙겨야 합니다. 영화나 게임을 홍보하면서 원작과 같은 방식으로 가상 인물을 쓰는 경우 음성만 나오는 광고, AI를 번역에만 쓴 광고는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광고 대행사라면 내일 아침 자사 광고 목록을 펼쳐놓고 뉴욕에 나가는 광고 중 AI 얼굴을 쓴 게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중메이트는 어떤 장면에서 도움이 됩니까?
화상회의가 끝난 직후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보통은 한 사람이 회의록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이 발표 자료를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일을 지라에 등록합니다. 회의 끝나자마자 회의록 정리해야 하는데 하며 미루던 그 일을 줌메이트가 대신합니다. 회의 중 오간 이야기를 듣고 그 맥락을 바탕으로 회의록과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10명이 모인 회의가 끝나면 누군가 30분씩 붙들고 하던 정리 작업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회사가 쓰려면 무엇을 봐야 합니까?
이미 쓰고 있는 도구와 연결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줌메이트는 세일즈포스, 지라, 슬랙, 서비스나우와 이뤄집니다.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에이전트 검색은 여러 시스템에 흩어진 고객 기록과 프로젝트 현황을 한 번에 찾아줍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은 회의 맥락을 읽고 후속 작업을 시작합니다. 컨텐츠 생성은 회의 내용을 슬라이드나 시트 같은 완성 문서로 바꿉니다. 다만 지금은 북미부터 시작했고 아시아와 유럽은 올해 안에 넓힐 예정입니다. 한국 회사라면 서비스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회의록을 누가 만들고 있는지부터 점검해두면 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활성 세션 기능은 왜 필요합니까?
내 계정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지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기기 종류, 앱 이름, 대략적인 위치, 접속 시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로그인한 채 닫아둔 노트북, 예전에 잠깐 빌려 쓴 친구 컴퓨터가 아직 접속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로그아웃 시킬 수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 보안, 활성 세션 순서로 누르면 됩니다. 여러 기기에서 챗GPT를 쓰는 분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들여다보길 권합니다.
다른 변화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내 연락처는 대화 중 자리 위험이 감지되면 미리 지정해둔 사람에게 알림을 보내는 기능으로 개인 계정에서 원하는 사람만 켤 수 있습니다. 플러스와 프로 사용자는 과거 대화, 저장된 기억, 연동한 지메일을 활용한 맞춤 응답도 받습니다. 개발 도구 쪽에서는 코덱스의 컴퓨터 유지 기능이 윈도우로 넓어졌습니다. AI가 윈도우 앱 화면을 보고 직접 마우스를 클릭하고 글자를 입력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 버튼을 누르듯 AI가 화면을 조작하는 겁니다. 프로젝트에 올릴 수 있는 파일도 20개에서 40개로 늘었습니다.
미국 쪽 투자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엔트로픽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1일에 증권당국에 비공개로 상장 서류를 접수했고 시장 조건에 따라 공개 상장 시점이 정해집니다. 기업 가치는 9,650억 달러로 평가됩니다. 1조 달러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AI 회사 한 곳의 몸값이 웬만한 나라의 한 해 살림 규모에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AI 회사에 투자하거나 그 회사 도구를 업무에 쓰는 입장이라면 이 회사가 앞으로 공개 시장의 감시를 받는 상장사로 바뀐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됩니다.
중국 딥시크는 어떻습니까?
딥시크가 첫 외부 투자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규모는 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보면 약 500억 위안입니다. 텐센트, 배터리 회사인 CATL, 국가가 만든 AI 산업 투자 기금이 들어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창업자 량원펑이 전체 투자의 약 40%를 자기 돈으로 직접 넣는다는 겁니다. 회사 주인이 남의 돈을 받기 전에 자기 지갑부터 크게 여는 모습입니다. 기업 가치는 최대 590억 달러로 평가됩니다. 모은 돈은 대부분 더 큰 컴퓨팅 클러스터를 짓고 반도체를 확보하고 인재에게 보상하는 데 쓸 계획입니다. AI 경쟁이 결국 누가 더 큰 계산 능력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변호사 관점에서 우미 법 소식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뉴욕법과 한국법을 나란히 놓고 보면 방식이 다릅니다. 뉴욕법은 광고 속 합성 출연자라는 좁은 영역만 다루고 과태료 기준도 $1,000와 $5,000로 구체적입니다. 한국은 올해 1월 시행된 AI 기본법에 표시 의무가 있지만 적용 범위가 넓고 시행령 세부 기준은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좁게 잡되 확실히 집행하는 뉴욕 방식과 넓게 잡되 세칙을 다듬어가는 한국 방식 중 어느 쪽이 더 잘 작동할지는 시행 후 첫 집행 사례에서 드러날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면 광고주 고객에게 두 나라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미리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점검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권합니다. 광고를 만드는 회사라면 뉴욕에 나겨는 광고 목록을 펼쳐서 AI로 만든 인물이 들어간 광고에 표시 문구가 있는지 6월 9일 전에 확인하십시오. AI를 도입하려는 회사라면 가장 똑똑한 모델이 아니라 우리 업무에 맞는 전용 모델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후보를 추려보십시오. 마지막으로 ChatGPT를 여러 기기에서 쓰는 분은 설정에 활성 세션을 열어 모르는 기기가 접속해 있는지 점검하고 있으면 바로 로그아웃 시키십시오. 이 세 가지는 내일 아침 자리에 앉아 10분이면 화변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